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에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오른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백두산 입구에 있는 삼지영 군내 몇몇 시설을 찾아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렵고 난관도 시련도 많지만 인민들이 이러한 시련 속에서 더 강해졌고 자기가 걸어갈 발전의 길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을 위수로 하는 적대 세력들이 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이 이는 더 고통이 아니라 그대로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면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내걸자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포함한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시리아 내 터키군 작전 중단을 압박하기 위해 오늘 터키로 출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대표단이 터키 측에 휴전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터키를 제재했다면서 1차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더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단에는 펜스 부통령 외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금당 특별대표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대표단은 내일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미국의 휴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네 번째 TV 토론회가 어제 오하이오주 웨스터빌에서 열렸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과 CNN 방송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후보 12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와 건강보험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토론했습니다. 후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지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미군 철수 결정 직후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부 후보가 지지율 선두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공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이 이를 지지하는 법안들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평가해 홍콩이 경제 통상에서 누리는 특별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홍콩 보호법안이란 이름이 붙은 두 번째 법안은 최루탄이나 고무탄 등 비살상 시위 진압 물품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하원을 통과한 관련 법안들은 연방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미 하원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비난하면서 홍콩과 미국의 관계를 인정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하원이 의결한 홍콩 민주화 법안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자국 5G 통신망에 중국 업체 화웨이 장비를 쓰는 걸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와 관련해 모든 업체 간에 공평한 경쟁 구도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웨이는 독일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5G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최근 미국 등 일부 나라들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자국 5G 체제에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을 금지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많은 나라 규제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수익이 올해 들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웨이는 올해 3분기까지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4% 늘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중부와 북부에 어제까지 이틀간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산호세 인근에서는 지난 14일 규모 4.5 지진이 났습니다. 또 어제는 중부 홀리스터 인근 산악지대에서 규모 4.7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에서 긴 시차 없이 지진이 발생했지만 학자들은 두 지진의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주민들 사이에 이 지진들이 이른바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제재의 엄격한 이행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렬로 끝난 미북 실무 협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대북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포괄적인 합의 후 단계적 접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이 끼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국방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그래야만 북한이 건설적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한반도와 관련해 특별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제임스타운 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 협상단이 스웨덴에서 북한과의 외교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Korean Peninsula, we're at a particular juncture there where we've made an attempt to restart diplomacy with the meeting that Steve Biegun and his team had in Sweden. We'll see where that goes.
슈라이버 차관보는 그러면서 제재의 엄격한 이행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eantime, we've been doing our part to try to maintain pressure on Pyongyang through the enforcement of sanctions so that they will come to the table with a particular mindset where they want to be productive.
그래야만 북한이 비핵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건설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It's critical that all countries who have the capability to contribute to that do so.
북한이 더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And what we're seeing from China right now, unfortunately, is some slippage in the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ship-to-ship transfers happening in their territory.
특히 중국 영해 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건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의 북한 무선 통신망 구축 연루 의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관련해 중국에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ll, I don't want to comment on any particular intelligence report. I think more broadly speaking, The Chinese can claim a lot of responsibility.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상업적이거나 민간 영역 그리고 인프라 면에서 북한의 현대화를 중국이 지원했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have become the most important partner for North Korea, and we want them to do better. As I said, at a minimum, sanctions enforcement, but I think there are other ways.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최소한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며 그 밖에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슈라이버 차관부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렬로 끝난 미북 실무 협상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어 주목됩니다. 대북 세금법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핵 문제는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Well, President Trump has much bigger problems on his mind. Not only impeachment, but this disaster in Syria, which has been
세이머 전 조정관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등 국내 정치적 문제뿐 아니라 시리아 철군으로 의회와 국제정책 전문가로부터 비난을 사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먼저 꺼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현 상황을 북한의 실무협상 복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미국의 대기 상태로 규정하고 이 시기가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협상 시한도 진지한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세이머 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I think the U.S. is in a waiting mode to see whether or not North Korea is willing to resume the working on.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열흘이 지났지만 이에 대해 언급한 속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유일합니다. 중국과 시리아 등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 스파이가 있길 원치 않으며 특히 에르도안과 북한 김정은의 경우를 보면 백악관에 스파이가 있길 바라지 않으며 자신은 그들과 자유롭게 통화하길 원한다고 꽤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협상 결렬 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한과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Pretend that North Korea is going well and probably the less he says about it the better it goes.
아마도 현 상황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또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미북 정상회담을 열어 재선을 겨냥한 외교적 성과로 삼으려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붙였습니다. 향후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일단 침묵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스톡홀름 협상에서 내놓은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며 다음 단계를 구상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h, I think it's a wait and see to see where the negotiators are in terms of the formulation of their response to Stockholm.
노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이용하려 하지만 정치 상황은 늘 가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1월 미국 대선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 시점에 북한도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 전 차관보는 미북 정상회담이 자신의 정치적 업적이 된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y are in the driver's seat because they know that if they begin to make a big noise, Trump doesn't have very many.
일 전 차관보는 미북 협상에서 북한을 운전자에 비유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큰 실험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대화 유지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유책을 쓰길 바라며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계속 평양회담을 제안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정책과 관련해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침묵을 깰지 알 수 없지만 평양 방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Later in the year, in the hopes that Trump will agree to come directly to Pyongyang.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수락하기까지 북한은 실무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었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 후 단계적 접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대해 경제 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겠다는 비현실적 목표보다는 포괄적 비핵화에 합의한 후 단계적 진전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o have denuclearization continue to be the ultimate objective and then figure out how to have a staged process to make our way toward that goal, which is going to be a long time.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지낸 수전 손튼 예일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오랜 시간이 걸린 이 목표를 향해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샘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단계적 절차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많이 취할수록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That, you know, there are steps you could take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you need to question.
비핵화로 가는 단계는 분명히 있으며 이런 단계들을 밟을 때마다 북한이 비핵화할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더 많이 취할수록 실제로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 동결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ccess to inspectors to see what is in a suspect facility.
의심 시설에 대한 사찰단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조치이며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해당 시설 혹은 핵물질을 양도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보를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넘기게 되는 셈이라는 설명입니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국무부 북핵특사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 교수는 핵물질 생산 중단과 농축시설 폐쇄를 가장 중요한 비핵화 단계의 시작으로 꼽았습니다.
I think that if we can, the first, in the early stages of denuclearization, we'd be looking for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농축시설을 닫을 것을 기대할 것이며 이것이 심각한 단계의 시작이라는 설명입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신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f plutonium, we don't know what the stockpile of uranium is, but the stockpile of plutonium suggests that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양을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정확한 수치를 받아내야 한다고 힐 전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첫 조치로 영변과 그 밖의 핵시설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영변 핵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가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위해선 미국이 뭔가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able. In the way of probably some kind of economic.
북한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폐기한다면 미국은 일부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 무엇을 원하는지 살핀 뒤 유엔 회원국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유엔 제재보다 미국의 독자 제재 일부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일본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스노리 자민당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일 간 인식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한일 지소미아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노데라 전 일본 방위상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인식 차이를 우려했습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15일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스팀슨 센터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기술 진전도의 관점에서 볼 때 차원이 다른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미국이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등을 통해 북한의 발사가 문제가 없다고 한 건 자칫 북한이 상황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지적했습니다.
아메리카니 도둑 ICBM이잖아요から 大丈夫. ということが もし トランプの 考えであれば 日本としては これは深刻に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음에도 미국 본토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동맹인 일본으로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미국이 보다 강한 자세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한일 지소미아 중단과 미한일 세 나라의 대북 공조에 관한 VOA 질문에 이란 관계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며 가장 큰 문제점은 상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정치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갈등 양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향후 어떤 형태로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인가는 정치적 지혜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앞서 지난 6월 도쿄의 한 강연에서 한국에 대해 무시한 것이 최고라고 언급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양측의 감정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였고 국교 단절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한 더 유효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뿐이 아니라 한일 양국이 갈등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유럽연합은 세네갈 내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UN 회원국들의 대북결의 이행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EU 대변인은 15일 세네갈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VOA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UN 회원국들은 이 의무에 매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의 완전한 이행은 모든 나라들의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은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명시한 안보리 결의 2397호의 내용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수익을 거두는 북한 국적자는 모두를 2019년 12월 22일 이전에 즉시 송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국은 올해 3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의 송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야 한다고 EU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핵심 파트너들과 함께 UN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제3국에 대한 항의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라는 새 이름으로 둔갑해 북한 노동자들을 호텔과 주택단지 등 건설에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이 UN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난해 약 300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다고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도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에게 사법 조치를 취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이 부분적으로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기구인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타이완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14일 발표한 타이완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타이완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를 빠른 시일 내 자국법에 편입시키고 독자 제재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자들의 자금 동결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자국민인 첸시센과 관련 회사, 선박 등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에 유류를 넘긴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듬해 자금 세탁 방지기구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법무부 등은 첸시센을 비롯해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마셜 제도 등에 등록된 관련 회사를 자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곧바로 관련 자금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결 자금에는 이들의 예금과 증권, 신용카드, 수표 예금, 보험 등 288만 달러에 달하는 60개 자산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첸시센은 2017년 한국 정부가 억류했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등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4차례에 걸쳐 북한에 2만 8천 톤의 석유를 불법 환적한 임무로 타이완 법원은 이후 119일의 구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첸시센은 올해 6월 자택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당시 조치를 포함해 지난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전체 금액은 396만 7,766달러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타이완 정부가 안도리의 조치를 뛰어넘어 추가 행동에 나선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18년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마셜 제도와 사모아에 등록된 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을 당시 타이완 법무부 조사국은 이들 회사의 소유주가 자국민 챙융위안이란 사실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6시간 내에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를 국내 상황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매우 짧았다는 겁니다. 챙융위안은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과 원유 거래를 도운 인물로 지난해 2월 미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또 타이완과 북한의 무역액이 2016년 1,270만 달러였지만 2018년엔 0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타이완 정부의 노력에 맞춰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핵과 미사일 거래 등과 연관된 확산 금융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를 평가한 권고안 7번 항목에서 대부분 준수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돼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 개 나라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의 평가 기준에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날 보고서가 공개된 또 다른 나라인 파키스탄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부분 준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파키스탄 정부가 2016년과 2018년 사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5차례 회의를 열고 북한 고려항공의 경유 중단과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외교관들의 계좌를 감시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법령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8차례 법령을 더 발표하면서 관련 내용을 갱신해온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파키스탄이 일반인과 법적 대리인들의 자산 동결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점 등을 부분 준수 평가의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부 핵심 인사들이 평양에서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 교착 상태를 돌파하려는 북한의 보여주기식 조치라며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숙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랴오화 중국중앙군사위원회 주임이 평양에서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숙일 총정치국장은 양국 친선을 수호하는 것은 두 나라 군대의 숭고한 의무라고 말했고 랴오화 주임은 피로 맺어진 양국 친선 관계는 두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공동자산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 양국은 최근 잇따른 회담을 통해 군사 분야 협력을 넓혀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에도 김숙일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장유샤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 논의도 활발합니다. 지난 8월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차관에 이어 이달 말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방북해 군사회담을 갖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중, 북러 간 잇따른 군사 분야 회담은 실질적인 군사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상징적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의미 있는 무기 거래나 연합 군사 훈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really what we're seeing are symbolic examples of the alliance relationship and trying to establish the perception that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중국과 북한이 영내 영향력 제고와 미국의 동맹에 공동 대항하기 위해 강한 북중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딘챙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얻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certainly try to demonstrate it has great power support. It is not going to collapse. Therefore, it is in the American interest.
중국과 러시아라는 확실한 힘이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북한은 절대 붕괴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와 제재에 관한 협상은 미국의 관심사일 뿐이라는 것을 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중국 러시아 밀착이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Kim Jong-un would like to have leverage. He thinks he's gaining leverage. But I don't think the US will view it as like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 중국을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를 얻었다고 판단하겠지만 미국은 북중 관계가 어떻든 협상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과시해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시도는 너무 낡은 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미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지금껏 비핵화 협상 진전이나 제재 완화 등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 외에는 어떤 것도 북한의 돌파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무관중, 무중계, 무응원으로 열린 평양의 월드컵 남북 예선전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국제축구연맹이 북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이 세계와 단절 속에 격돌 아시아적 예선 경기에 대한 언론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관중 없는 텅 빈 경기장에서 열린 이날 경기를 기괴한 경기라고 평가했습니다. AFP통신은 아시아축구연맹이 가장 열망하며 기대했던 경기 중 하나로 홍보했던 이날 경기 소식을 제한된 온라인 문자로 읽어야만 하였다고 촌평했습니다. 경기는 북한 당국이 취재진은 물론 생중계와 관중, 응원단 모두 허용하지 않아 말 그대로 세상과 단절된 채 진행됐습니다. 국제 스포츠 정치학 전문가인 스페인 아이 대학의 앤드류 버터리 교수는 15일 VOA에 극도로 이상한 경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버터리 교수는 북한이 한국에 대피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통제력이 강력한 독재 국가에서 스포츠는 자주 국가 권력의 상징으로 비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무솔리니와 히틀러,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이 국제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정통성과 위상을 높이려 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만 대표팀이 상대의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전력이 북한보다 강한 남한과의 경기를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버터리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AP통신도 한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 대표팀이 5만 명의 평양 관중 앞에서 한국에 패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굴욕감을 주는 걸 북한 당국이 우려했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도 비슷한 이유를 지적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월드컵 예선 경기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세상에서 경기장으로 가서 월드컵이라는 게 정치화 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이게 뭐 정치화 시켰다는 선이 넘어갔죠, 완전히. 이게 완전히 다른 형태, 훨씬 더 심각한 위반이죠.
CNN 방송 등 일부 언론은 이날 경기를 관광 상품으로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북한 전문 여행사들과 관광객들이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경기를 관전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AFP통신은 생중계를 볼 수 없었던 한국 축구 팬들이 특히 격노하고 있다며 북한을 국제축구연맹에서 퇴출시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칼렛 총장도 북한 당국의 행태는 국제축구연맹 FIFA의 정신과 원칙에 위배된다며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터리 교수 역시 북한 당국이 중대한 개혁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이런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한 참가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스포츠 행사를 내부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토록 그에게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버터리 교수는 이런 행태는 대부분의 국제 스포츠 단체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스포츠 정신의 이상과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관중과 취재진 그리고 생중계 없이 진행된 남한과 북한의 월드컵 예선 평양 경기에 대해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이 실망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축구가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한과 북한의 2022년 피파 월드컵 예선 경기를 관람한 지아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15일 피파 홈페이지를 통해 역사적인 경기를 맞아 경기장이 관중들로 꽉 들어찰 것을 기대했는데 관중이 하나도 없어 실망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생중계와 선수단 비자 발급 그리고 해외 취재진 접근 불허 등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한순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앞으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각 지역 연맹에 제기해 축구가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유엔이 북한 내 수감 시설들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유엔 인권보고서가 날조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엔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드류 길모 유엔 인권사무차장보가 14일 북한의 수감시설들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here allegations include death from starvation, systematic beatings perpetrated by prison guards, sometimes leading to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과 간수들이 자행하는 조직적인 구타와 이로 인한 사망, 중대한 질병이 만연하지만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길모 사무차장보는 이날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감시설의 여건과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는 한 나라가 국제법에 따른 인권 의무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report recommends the government to ratify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its optional protocol. Release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가 북한의 고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과 정치범 석방, 자의적 구금 문제 해결을 권고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기본 생필품을 직접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만연한 부패가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길모 사무차장부는 북한이 계속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 참여하고 최근 132개 권고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서울사무소와의 모든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유엔 인권 기재들의 접근을 허용하고 교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현재 진행 중인 평화안보 대화에 인권에 대한 우려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It is based on fabrications and lies.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적대 세력들이 북한의 인권을 음해하기 위해 날조한 거짓말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또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결의안이 적대 세력들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길모 사무차장보는 보고서가 날조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 of course reject that. It was based on extremely intensive collection of information, but from abroad.
보고서는 극도로 심층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작성됐다는 겁니다. 길모 사무차장보는 다만 북한이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부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면 유엔의 접근을 허용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길모 사무차장보는 북한 당국이 유엔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인권보고서 내용이 틀렸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기아 수준이 전 세계에서 26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 절반이 영양결핍, 어린이 5명 중 1명은 발육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유엔과 비정부 기구들의 최신 보고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기아 수준이 전 세계에서 26번째로 나쁜 심각한 상태라고 유럽 비정부기구들이 밝혔습니다. 독일의 세계 기아 원조와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는 15일 발표한 2019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기아 지수가 27.7점으로 조사 대상 117개 국가 중 26번째로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지수는 전체 인구 중 영양 부족 비율과 5살 미만 영 유아의 저체중과 발육 부진 비율, 사망률을 종합해 산출됩니다. 북한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전체 인구 중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47.8%로 추정됐습니다.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북한보다 높은 나라는 단 두 곳으로 짐바브웨 51.3%, 아이티 49.3%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북한의 5살 미만 영유아 19%는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 부진, 2.5%는 키에 비해 몸무게가 가벼운 체력 저하 상태였습니다. 15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발표한 2019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에서도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북한 영유아 19%가 발육 부진, 3%가 체력 저하로 추산됐습니다. 또 5살에서 19살 사이 어린이 가운데 5%는 영양실조, 성인 여성 가운데 8%는 저체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북한의 기아와 어린이 실태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보고서들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어떤 점이 주목되나요?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지수는 2000년 40.3점에서 2005년 32.9점, 2010년 30.9점, 2019년 27.7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아 상황이 2000년 위험 수준이었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심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 기아 지수는 2018년까지의 상황을 집계한 것이어서 내년에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가을 북한의 곡물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여파는 다음 해부터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뿐 아니라 유니세프의 2019 세계 아동 현황 보고서도 5살 미만 북한 어린이의 열악한 영양 실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인가요?
북한 영유아 19%가 발육 부진으로 나타났는데요. 세계 평균인 2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저개발 국가 평균인 32%보다도 훨씬 낮고요. 다만 한국 3%, 동아시아 태평양 8%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북한 어린이 영양과 관련해 또 어떤 점을 알 수 있습니까?
23개월 미만 영아 중 75%가 하루에 최소한의 식사 횟수를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소한의 식단 기준에 맞는 식사를 한 경우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주 먹어도 영양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9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는 어린이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를 담고 있는데요. 어린이와 모성 사망률도 살펴보죠.
지난해 북한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저소득 국가 평균 1,000명당 68명보다는 훨씬 낮지만 한국보다는 무려 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 신생아 10만 명당 산모 89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전 세계 평균인 21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개발도상국 평균 415명의 2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유엔은 모성 사망비가 신생아 10만 명당 100명 이하 수준이면 낮은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어린이 교육 실태를 살펴볼까요?
네, 북한의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중 최소한의 읽기는 94%, 최소한의 산수는 83%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특히 최소한의 산수는 100%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평균인 읽기 54%, 산수 5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5살 미만 북한 어린이의 50%가 집에 책이 있고 59%가 장난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북한의 기아와 어린이 실태에 대한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북한 고려 항공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왕복편을 띄웠습니다. 최근 마카오행 노선에 이어 또 다른 취항지를 개척한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중단됐던 진안행 노선도 재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항공 여객기가 후베이성 우한시에 착륙한 건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12시 40분경입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플라이레이더24에 따르면 고려항공 JS-741편은 한반도 시간으로 15일 오전 11시 16분 서해 앞바다에서 포착되기 시작해 약 2시간 30분 만에 우한 테너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어 JS-742로 편명을 바꾼 이 여객기는 현지 시간으로 약 4시간 뒤 평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번 운항에는 고려항공이 보유한 가장 큰 여객기인 러시아 투폴레프의 TU-204 기종이 투입됐습니다. 이 기종에는 14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항공이 우한시에 항공편을 띄운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왕복 노선을 운영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9월 말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운항하는 마카오 평양 간 왕복 노선도 재개했습니다. 플라이레이더 24 정보에는 고려항공이 금요일인 지난 11일에 이어 화요일인 15일에도 마카오행 항공편을 띄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우한 노선도 정기 편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고려항공은 최근 중단했던 산둥성 진안행 노선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라이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15일 진안행 왕복 노선으로 알려진 JS-561과 JS-562를 운영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13일 고려항공은 약 3년 전 중단됐던 진안행 노선을 재개한 뒤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다시 운항을 멈춘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달 만에 진안행 항공편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노선은 과거 80여 명이 탈 수 있는 러시아 안토노프사의 AN-148 기종으로 주로 운영됐지만 이번 운항에는 TU-204 기종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운항으로 고려항공은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우한과 마카오, 진안을 비롯해 베이징과 상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총 6개 도시를 왕복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베이징은 이틀 동안 두 편의 노선이 운영됐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에 의해 매각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출항한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 항의 입출항 기록을 살펴본 결과 출항일인 지난 7일 이 항구를 떠난 예인선은 싱가포르 선적의 살비스로이 호가 유일했습니다. 따라서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살비스로이 호에 이끌려 이동 중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살비스로이 호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 억류돼 있던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파고파고 항으로 끌고 온 예인선입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살비스로이 호는 선박 자동 식별장치상 목적지를 싱가포르로 입력했으며 15일 현재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북부 해상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살비스로이 호가 목적지를 싱가포르로 밝혔지만 실제 싱가포르로 이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선박들은 실제 목적지가 아닌 다른 지역을 AIS상 목적지로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선박업계 관계자는 VOA에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고철 처리 작업을 위해 서아시아 지역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박을 고철 처리할 땐 폐유 처리 등 환경 오염 가능성이 비용이 커 저렴한 방글라데시와 인도, 터키, 중국, 양쯔강 등 특정 지역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은 유엔의 제재 때문이라고 헤이젤 스미스 런던대학 동양아프리카대 교수가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유엔이 북한에 포괄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유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타격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스미스 교수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북한에 상주하며 유니세프와 유엔 개발계획 UNDP에서 일했고 북한 안보와 인도주의 문제를 30년간 연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스미스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유엔은 오랜 가뭄과 농자재 부족 등의 영향으로 북한의 수확량이 지난해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어떻게 보십니까?
After the famine of the 1990s, North Korean agricultural production improved so much so.
1990년대 기근 이후 북한의 농업 생산이 많이 늘어 2012년과 2013년쯤에는 주민들을 스스로 먹일 수 있었습니다. 식량 수입을 이어나가긴 했지만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었죠. 2016년에 유엔의 포괄적 대북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유류 제재가 시작됐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농업 분야는 유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료, 살충제의 유류가 들어가고 농업 용수를 대는데도 연료가 필요하죠. 리비아, 시리아, 이란과 달리 북한은 자체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열악한 생활 여건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익혔다 하더라도 농업 분야는 외부에서 유류를 들어오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수확량이 제재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것인가요?
As a direct result was last year in 2018, agricultural production went down dramatically.
유류 유입이 줄어들자 그 직접적인 결과로 지난해 농업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2,500만 북한 주민이 모두 소량을 섭취한다고 볼 때 한 해 500만 톤의 곡물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식량 생산량 부족분은 50만 톤 수준이었고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했습니다. 지난해 수확량은 150만 톤이 부족했고 이는 인도주의 지원이나 자선기금으로 채울 수 없는 양입니다.
수확량이 크게 줄었는데도 주민들이 굶는다는 소식은 없었는데 왜 그럴까요?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is that we're not yet seeing starvation being reported, which means that the grey economy, the non-legal economy, non-legal trade.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 기아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불법 경제, 불법 무역, 국경지대에서의 제재 위반 행위 등 회색 경제를 통해서 북한으로 식량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하려면 외부에서 들여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 식량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It looked like earlier this year, the government internally thought that it was going to see the return of extreme conditions such as we'd seen in the famine years.
올해 초 북한 당국이 과거 겪었던 극단적인 기근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개별 국가들과 식량 지원을 협의하려 했죠. 그런데 기근 상황이 벌어지지 않자 북한 당국도 외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놀란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재현된 이유가 2016년 시작된 포괄적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유엔 안보리는 특정 분야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포괄적 제재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No, they're not sectoral sanctions. If you look at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and the outputs, 90% the aim is to stop.
특정 분야 제재가 아닙니다. 미 국무부의 목표는 북한 수출의 90%, 수입의 90%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만 분야별 제재입니다. 제재 대상인 섬유 분야는 북한 핵 프로그램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16년 북한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제재는 유엔 차원에서는 15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유엔은 앞서 아이티와 이라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괄적 제재가 무고한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북한 정권 탓이라고 했습니다.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라고 지적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In international law,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welfare of its own population. But in international law also,
국제법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자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법은 유엔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인도주의 상황의 악화를 막을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주권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다른 나라들의 책임은 뺀 것입니다.
대북 제재의 영향을 우려하셨는데 제재가 북한의 핵포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There has been no roadmap put forward by either the US government or the UN as to how these particular sanctions are supposed to achieve.
미국 정부나 유엔은 대북 제재가 핵무장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는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중산층이 없습니다. 이란의 경우 제재가 중산층에 타격을 주고 중산층이 항의하면 정부가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하지만 북한의 자원이 흘러들어가도록 허용하면 모든 자원을 통제하는 북한 당국이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If you starved all the population, you would see 25 million people dying and then there wouldn't be a nuclear crisis.
북한의 2,500만 주민이 모두 사망하도록 자원을 차단하면 핵 위기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식량 유입까지 차단하겠다는 논리는 도덕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헤이젤 스미스 런던대 교수 인터뷰였습니다.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59년 10월 16일 미국의 노예제 폐지론자 존 브라운이 웨스트버지니아주 하퍼스페리에 있는 연방정부의 무기고를 공격합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의 북부와 남부는 노예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브라운의 이 하퍼스페리 폭동은 남북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1800년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난 존 브라운은 10대 때 잠시 양치는 일을 했는데 당시 자신에게는 친절한 목장 주인이 또래의 흑인 노예에게는 가혹한 매질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브라운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브라운은 버지니아주에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야심을 세우고 1859년 10월 16일 아들을 포함해 22명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연방군 무기고를 습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곧 소식을 들은 버지니아주 민병대가 노예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신속하게 하퍼스페리로 몰려들었고 존 브라운과 그의 추종자들은 포위됩니다. 존 브라운의 아들을 포함해 10명의 추종자들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브라운은 체포돼 1859년 12월 2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존 브라운의 행동은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고 이는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1978년 10월 16일 폴란드 출신의 카롤 유세프 보이티와 추기경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 선출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3주 전 갑자기 서거한 교황 바오로 1세의 뒤를 이어 264대 로마 카톨릭 교황에 선출된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58살의 나이에 교황에 즉위하면서 20세기 최연소 교황이 됩니다. 또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탈리아인이 아닌 성직자로는 455년 만에 선출된 교황이었습니다. 1920년 폴란드 바도비체에서 태어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2살 때 폴란드에 소재한 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 이후 크라코프 신학교와 루블린 대학교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78년 10월 16일 교황에 선출되기 직전까지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가까운 교구에서 대주교로 사역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후 26년 6개월간의 재위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종교 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